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지는 찬양의 향기 가득한 시간, 내 마음의 찬양. 사랑하는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나누며 찬양으로 고백하는 내 마음의 찬양 4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저는 에스더입니다. 첫 곡으로 오 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셨어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사전을 찾아보니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믿음직하고 착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는 엄지아 자매님 나오셨습니다. 반가워요, 지아 자매님.
반갑습니다, 에스더 자매님. 그리고 우리 내 마음의 찬양 가족 여러분, 저는 엄지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은혜로 채워질지 기대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여인의 믿음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왕비의 이야기인데요.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신가요?
에스더 아닌가요?
맞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유대인 여인이었지만 왕비가 되었고 결국 민족을 구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찬양을 한 곡 듣고 오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주님만 따라가며 할렐루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에스더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에스더가 살던 시대는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왕은 아하수에로, 강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였는데요. 그의 왕비였던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폐위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서 페르시아 전역에서 아름다운 처녀들이 모아집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였죠.
맞아요. 그 중 한 사람이 바로 유대인 소녀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잃고 사촌 모르드게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왕비로 선택되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녀의 사명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비로 세우셨는데 유대인인 사실을 숨기느라 하루하루가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맞아요. 왕비가 되었다고 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왕 앞에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왕 앞에 나아갔나요?
에스더가 왕비로 살던 어느 날 유대 민족에게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왕의 신하 하만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기로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것을 허락하는 조서를 내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전갈을 보내서 말합니다. 지하자매님이 에스더서 4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는 큰 갈등에 빠집니다.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온 말씀인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리고 그녀는 온 유대 민족에게 금식을 요청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생명을 걸고 나아갔던 에스더였네요.
맞아요. 내가 왕비인데 죽이기야 하겠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심정으로 나아갔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자매님도 같은 이름이시잖아요. 그런데 에스더 왕비처럼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실까요?
네, 믿음으로 그럴 것이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사실 처해보지 않은 상황이라서 조금 망설여집니다. 나의 민족, 나의 가족을 위해서 생명을 걸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은 저 스스로에게 더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지하자매님은 어떻게 나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어떻게 할지 상상해보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다면 그 믿음 또한 주실 줄로 믿어요.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은 그녀를 호의적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요청을 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녀는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하고 그 자리에서 하만의 악한 계획을 폭로합니다. 왕은 크게 분노하고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민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에스더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 결국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네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스더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왕비가 되고 모든 민족을 구원에 이르도록 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요. 말씀 안에 이런 기적의 이야기들을 들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궁금하고 또 지금 바라는 것은 그때가 되었을 때 도망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고 싶어요.
아멘. 그 날에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실 거라 믿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따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을 한곡더 듣고 오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오시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역사하신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의 에스더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네요. 북조선에 계신 우리 내 맘 찬 가족분들에게도 남조선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맘 찬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신가요? 혹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에스더처럼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방금 들었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의 후렴 가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지하자매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과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고 고백합니다. 의심하면서 얼마나 알겠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이 곡의 가사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1절에서 4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여기서 알 수 없 도다라고 표현한 것은 큰 감동의 표시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쓸데없는 사람을 구속해 주시나요? 하고 감격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에스더 왕비의 생명을 건 걸음에 감격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이니까요.
맞아요. 우리도 그런 희생의 마음과 믿음 있는 용기를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크던 작던 허락된 일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도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아멘.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가 될 것을 믿으며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들으시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하며 내 마음의 찬양 다음 주에 만나요.
광야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광야에
배움이 있습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 학교 북조선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세상이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을 섬기는 저 길목사도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사물 형제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네, 저도 은혜 가운데 한 주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이 혹시 네 뭐가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네네.
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네네. 기록되었으므로 네네. 우리를 의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다라는 말씀이
네.
네, 저에게 많은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난주 배운 내용을 돌아보죠.
네, 먼저는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를 가리켜 주, 주인이라고 부르는가에 관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또한 어떤 점들에서 그가 우리의 주인인가, 주주신가, 애조와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주인이 된다는 건 사물행제님께서 지난주 잘 어떤 개념을 나눠주셨는데 물건이나 사람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부를 때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먼저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예, 먼저는 우리와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을 갖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만물에 대해 다스리는 권리, 통치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5장 9절의 기록처럼 당신의 피로 사시고 구속하신 자들을 지키고 보살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죠?
네, 만물이 그분에게 종속된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에게 종속된 만물에게는 중요한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영혼과 육체로 그분을 섬겨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삼중직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모두에 해당되는 것처럼 주인 이 호칭도 신성과 인성 모두에 해당된다고 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의 값을 지불하셨고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께 이 값을 드리며 구속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키셨는데 이렇듯 그리스도의 신성뿐 아니라 인성 모두 우리 구원을 이루고 확보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은 신성과 인성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네. 지난주 두 번째로 살펴본 주제는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또 어떤 점들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이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는 창조와 보존과 일반적인 통치의 권한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성자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성령과 동등하게 지니신 권한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악인들과 마귀 귀신들까지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주의할 것은 주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상을 띠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우리 같은 성도들은 영생으로 인도받도록 통치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은 멸망으로 인도받도록 통치하십니다. 악인과 마귀, 귀신을 다루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돼지떼는 물속에 빠져 멸망하죠. 네, 결국 주님의 다스리심은 이렇게 그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해방된 자와 그 귀신들 이 두 모습이 다 다르구나. 하지만 모두 통치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그분 자신에게 고유한 구속의 권한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구속의 권한이 있으시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실 수 있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시며 그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여 세우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훨씬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뭐 가장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소유권 예, 이것도 가장 강하다. 또 무엇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구해내실 뿐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보존하시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의 은덕들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그분을 담게 하시죠.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에서 완전히 담죠. 그리고 주님은 악인도 보존하시죠.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이 멸망에 이르도록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마지막은 무엇이었나요?
네, 네 번째는 성부께서 말씀, 즉 그리스도를 정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일을 이루고자 예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듯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온전히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마땅히 가져야 하나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 큰 은덕을 늘 고백하며 감사해야 하고 네.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지난주 34문을 배웠고 이번 주 35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5문 질문은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답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요. 또한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진정한 인성을 취하셨고 그리하여 또한 다윗의 참된 후손이 되사 범사에 그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라는 뜻입니다.
네, 사무엘 형제님, 네. 원수 마귀가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십자가 풀어 나오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놓는 걸림돌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것은 그 걸림돌 중에 걸림돌. 대표적인 걸림돌,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게 어려운 거, 이게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25절.
네,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비롯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사님 말씀처럼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사실을 싫어하고 심지어 거부하고 믿지를 네. 않습니다.
맞아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고? 예, 다들 이것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 육체가 동정녀, 처녀의 실체로부터 취해졌다.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죠. 또 이 이단들 때문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 오늘 35문의 질문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해설을 살펴보는 것은 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곳에 대한 대표적인 이단이 있는데 유티케스 주의자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우리 사무엘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으니 그리스도의 육체는 신성의 실체로부터나 혹은 성령의 본질로부터 산출되었다. 곧 신성이 변하여 인성을 입은 것이다 입니다.
이들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성만 있다. 인성은 없다. 바꿔 말하면 완전한 사람 아니다. 그냥 사람의 형체, 사람의 껍데기만 가졌을 뿐이다. 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에 빠진 건 사실 언어를 잘못 이해하는 아주 단순한 그 실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잘못인 거죠. 앞에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고 하셨죠?
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실수를 한 건데, 자 여기 성령으로 해서 무엇으로는 어떤 진료의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무엇으로는 동력인을 말하는 거예요.
즉 어떤 진료, 즉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동력, 그러니까 힘이나 네. 원인을 말씀한다라는 거네요.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라는 재료로 잉태되셨다가 아니고
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효능으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성령의 뭐 덕분으로 되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성령을 재료로 했으면 가짜 사람이고 하나님인데 성령의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거지. 이와 관련한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죠. 여기 이제 똑같은 구절인데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무엇으로라는 표현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언어적인 오해, 착각에 빠진 거죠. 또 한 가지 유티케스주의 이단이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며 잘못된 주장을 한 데는 성경의 이 구절들을 무시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단의 아주 흔한 잘못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이 짧은 구절이 분명하게 선언하는 게 뭐예요? 그분은 그 조상들로부터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성경을 다른 곳의 내용을 무시했기 때문에 또 그런 잘못에 빠진 것이고 또 이 이단의 잘못된 주장은 이 태어남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정된 이해를 가지고 태어남을 해석하다 보니까 넓은 의미의 태어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한 거죠. 사무엘 형제님,
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거 어때요? 이런 표현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럼요. 저희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하나님께서 인류 모두를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성령 덕분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어떤 성령의 본질, 어떤 성령의 재료로 잉태되셨기 때문이 아닌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이단의 특징이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이 유티케스 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사무령진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무엇으로 말미암아 혹은 무엇에게서 등의 단어가 성령에 대해 사용될 때 진료인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말할 때에도 진료인을 뜻할 수가 없다.
예, 진짜 이거 말꼬리 잡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령으로나 성령에게서에서 으로나 에게서가 재료를 뜻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마리아에게서 나셨다에서도 똑같이 에게서도 재료를 뜻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는 마리아라는 사람의 재료를 갖지 않은 거 아니냐. 결국 참된 사람 아니다. 뭐 그런 주장인 거죠. 생각해 볼까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보죠. 만일 성령으로 성령에게서에서 의로나에게서를 진료로 생각해봐요. 네. 그걸 재료로 생각해본다면 마태복음 1장 23절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이 구절은 어떻게 될까요?
처녀라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이 거짓말이 될 테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는 재료로 태어났다라는 것이 거짓이 되겠죠.
그렇죠. 성령으로가 성령을 재료로라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랬다면 그들의 주장은 맞는 것 같겠지만 성경은 거짓말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처녀가 나왔으니 사람이 나왔으니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성령이라는 신이 재료가 되어서 잉태되셨다면 사람이 재료가 되어서 잉태되었다라는 구절은 참이 아니니까 이들의 이 반론은 사실은 잘못된 반론입니다. 또 성령으로나 성령에게서에서 의로나에게서를 재료로 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은가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으로 어떤 변화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체로 변화하신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재료로 해서 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일 뿐이다. 사람이어도 껍데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재료로 잉태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씀이 육체를 입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체로 변화하셨다나 성령을 재료로 혹은 진료로 사용하셨다가 아니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사람이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 혹은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씨와 실체가 없이 그리스도께서 이적적으로 동정녀의 뱃속에 잉태되셔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세우신 질서와는 상반되게 그의 인성이 오직 그의 어머니로부터 형성되었다. 조금 긴데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읽고 계속 살펴보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 지리라.
네.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동정녀의 뱃속에서 잉태된 그것을 성령께서 이적적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가 그 형성된 것에 그러니까 성자에게 연루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오염된 본성을 취하신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이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단순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잉태되셔야 했구나라고 알 수 있죠. 사무엘 형제님, 방금 전에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에 오염된 본성을 취하시는 것은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네, 먼저는 그분이 순결한 희생제물이 되셔야지 우리의 죄를 보상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의 민수기 6장 14절과 신약의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오직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흠 없는 죄 없는 어린 양. 베드로가 그걸 누구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순결한 희생 제물이 되셔야지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무행전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의 순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도 죄에 오염된 본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두 번째 이유죠.
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 성자께서 죄에 오염된 본성이 되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네. 저나 또 우리 사무엘 형제님은 언젠간 죽겠죠.
네.
우리는 죄에 오염돼 있잖아요. 이 죄악되고 정결하지 못한 육체에서 나는 존재는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돼요. 그리고 헛되죠. 헛되다는 건 영원하지 못하다는 의미도 있고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허무한 거죠. 너 그럴 줄 몰랐는데 진짜 야 허무하다 야 뭐 그런 의미잖아요. 반면 진리인 말씀은 어때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죄에 오염된 본성이 되지 않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 그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난 까닭은 지금 읽은 성경 말씀들처럼 그분께서 우리처럼 헛되거나 허무하거나 죄에 오염되어 있거나 변질되거나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다는 것은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 번째예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시는 그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뱃속에서 신성과 인성 사이에 본질적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형제님, 그러면 사도신경에서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라는 조목의 의미를 이 배운 내용을 살펴보고 총정리해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육체에 이적적인 잉태를 이루신 직접적인 장본인이시라는 것이며
네.
성령께서 그렇게 잉태된 그것에서 원죄의 모든 불결함을 분리시키셨고
네.
그 잉태의 순간에 육체를 말씀과 본질적으로 연합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의 다음 구절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에 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 동정녀에게서 나셔야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야만 죄가 없으신 대제사상이시며
네.
또 성도인 우리의 영적 중생의 예표 또는 모형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구절이 사도신경의 조목에 덧붙여진 목적은 무엇이냐면 불필요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한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을 취하셨다,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사람의 본질로부터 참사람으로 나셨음을 나타내기 위함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사무엘 형제님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자연적 방식이 아닌 이적적인 방식으로 잉태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에는 잉태되셨고 그리고 그녀에게서 낳은 바 되신 것이죠.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조상들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네, 좀 더 살펴보면
네.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들과 약속들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씨로부터 나신 자로 그의 참된 자손이시며 다윗의 딸들, 즉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출생한 다윗의 자손이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라는 구절이 사도신경에 덧붙여진 겁니다.
예. 세 번째 목적은 그게 왜 사도신경에 표현되어 있냐면 성경의 선언들이 성취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고 예언하나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다윗 가문의 한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실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또 이적적으로, 기적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서 나신 이 사람 예수가 과연 약속된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 인류의 구속자시구나라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사도신경에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라는 구절을 넣은 것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라는 구절이 네. 사도신경에 기록된 데에는 이런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동정녀의 뱃속에서 거룩하게 되셨고 따라서 순결하시며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게 네 번째 목적이에요. 마지막 목적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신자의 중생 사이에 유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구절을 집어넣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구원 얻은 성도는 새로 태어나죠.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그런데 읽은 말씀처럼 성령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태어나셨죠.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셨다는 것은 성도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징이구나.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36문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에서 그대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와 그 답들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형제님, 오늘 살펴본 것들 중에 나눠볼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 가장 중요한 게 성령으로 나신 그리스도, 성령의 힘에 의해서 출발된 교회 공동체,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된 우리라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교회까지 성령으로 났다라고 표현해 주셔서 은혜가 되고 저도 알게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북조선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십시오. 광야 한가운데서 건강하고 안전하길,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하길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는 그 아래서 즐겁게.
너 시험을 당해 주의 진실